네, 우리 이른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북쪽에 자리 잡은 지파들이 땅을 이제 차지해 가는 내용들입니다. 22절에 보면 요셉 가문이 베델을 치러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셉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라는 아들이죠. 그중 므낫세 지파의 절반은 요단강 동쪽 편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 남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요단강을 건너 왔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요셉 가문은 이 므낫세 반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의미합니다. 이 두 형제의 지파가 힘을 합쳐서 베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갔던 것이죠. 이 베델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오래전에 야곱이 형을 피해 형 에서를 피해서 삼촌의 집으로 이제 도망을 가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만나러 오신 곳이 바로 이 베델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야곱에게 한 약속을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반드시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약 20년이 지나고 나서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또 이렇게 찾아오셔서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고 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고향 땅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다시 또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 땅에 가서 나에게 제단을 쌓으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이 온 가족을 데리고 이제 베델에 가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이곳이 신앙의 전승지로서 아주 중요한 곳이 됩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두 곳으로 나뉘게 되죠.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뉩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에게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이 있습니다. 이곳이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이에요. 그 두 곳 중에 한 곳이 베델입니다. 그러니까 유다로 치면 예루살렘 같은 곳이 이제 베델이 되는 것이죠. 굉장히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이 요셉 가문이 이 베델을 치러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겠다고 하신 그 땅을 차지하러 올라간 것이죠. 이 전쟁의 시작은 꽤 괜찮아 보입니다. 23절에 보면 이 요셉 가문이 이곳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점령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것처럼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정탐꾼들이 그 성에 당도했을 때 그곳에서 나오는 한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네가 이 성의 입구를 알려주면 우리가 너를 선대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이 사람이 성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 요셉 가문이 아주 손쉽게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주 수월하게 이 베델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그 사람에게 선대해요. 그래서 이 전쟁의 결과가 2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곳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그냥 겉으로 볼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전쟁이 수월하게 잘 끝나고 그 땅을 잘 차지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그냥 보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26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 불순종의 역사가 시작되는 서막에 해당이 됩니다. 자, 우리 신명기 7장 1절 2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족속과 기르가스족속과 아모리족속과 가나안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히위족속과 여부스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일곱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2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가나안 땅에는 아주 많은 민족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일곱 족속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헷, 기르가스, 아모리, 가나안, 브리스, 히위, 여부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내 쫓으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 전쟁의 대원칙은 내 쫓는 것입니다.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내 쫓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전부 다 내 쫓으라라고 하세요.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멸할 것이라. 이 부분이 저희의 마음을 참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과 너무 달라서 하나님이 너무 잔인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이 진멸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렘이라는 단어입니다. 헤렘. 이 단어는 하람이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요. 이런 뜻입니다. 어떤 뭐 사람이나 아니면 물건이나 그것이 무엇이었던 간에 그것을 원래 사용하던 방식을 완전히 멈추고 그것을 특별히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이 헤렘입니다. 원래 사용하던 방식을 완전히 멈추고 이것을 특별히 구별해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 이것이 헤렘이에요. 자, 예를 들어 한번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집이 한 채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그 집에서 거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헤렘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집에 있는 모든 집기들, 모든 가구들을 완전히 하나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다 꺼내는 거예요, 집에서. 그리고 그 집에서 거주하는 저희 가족들도 이 집에서 완전히 다 나오는 거예요. 저희 집을 완전히 비워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헤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완전히 비우라고 하신 거예요. 다 전부 다 완전히 내쫓으라고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가나안 땅을 완전히 비우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조금 전에 읽었던 신명기 7장의 뒷부분에 나옵니다. 우리 3절부터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그럼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죠. 그들이 만들어낸 문화가 그곳에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그 문화의 중심에는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가나안 땅이 가득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죠? 첫 번째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그들을 통해 선교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자녀로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시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심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통해 모든 민족들을 열방을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르신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어디에서 하시냐? 가나안에서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은 훈련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군사로 훈련시키는 훈련소예요.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방해 요소가 너무나 많은 거죠. 가나안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들과 우상들이 그곳에 가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방해 요소를 다 없애려고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비워내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하게 이스라엘만을 위한 일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잘 훈련받아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로 잘 준비되어야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도 마찬가지고요. 주변의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비우는 것이 결국에는 모든 민족들을 위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7장 2절로 좀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우라고 하시고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가문이 그것을 잘 지켰나요? 우리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요셉의 가문이 먼저 그 사람에게 제안을 하죠. 너희가 우리를 선대하면 내가 그 입구를 알려주면 내가 너희를 선대하겠다. 먼저 언약을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언약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그들이 햇사람의 땅으로 가서 성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햇사람의 땅이 어디죠? 가나안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어떤 언약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이 어겼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어김의 결과가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는, 결국에 그들을 가나안 땅에서 내쫓으라는 하나님의 명령도 어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은 우리 22절 아까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 사사기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셔서 그들이 출애굽도 하고 결국엔 이렇게 가나안 땅에 와서 이 땅도 차지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것은 이미 그들에게 승리가 주어졌다는 의미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가문은 당장 눈에 보기에 편한 방법, 쉬운 방법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음으로 결국에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게 되는, 그들을 쫓아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 가문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을 내쫓고 땅을 차지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명령에 실패한 것이죠. 자, 그 이후에는 북쪽에 있는 여섯 지파에 이제 또 땅을 차지하는, 그들을 내쫓는 과정들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27절과 28절을 같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루암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깃도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27절에는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28절에는 쫓아내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이렇게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히브리어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 두 곳이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로 야라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이 말은 직역을 하면 쫓아내지 않았다가 맞습니다. 이 한글 성경은요, 아마도 이 전체적인 이렇게 맥락 안에서 의미를 조금 더 매끄럽게 전달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으로 봐도요, 28절에 보면 이 쫓아내다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되어서 이제 사용되면서 28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19절에 보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한테는, 우리 군한테는 총밖에 없는데 적에게는 탱크가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되겠습니까? 객관적인 전력으로 봤을 때 싸움이 전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이스라엘은 사실 단 한 번도 뭐 이렇게 무기가 좋아서 싸움을 잘해서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뭐 전력도 전술도 무기도 없습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전략과 전술과 무기는 하나님 뿐이죠.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능력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지금까지 승리해 올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에게 철병거가 있냐 없냐는, 뭐 그들에게 미사일이 있냐 없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들을 다 내쫓으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들을 내쫓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았던 것이죠. 눈앞에 있는 철병거를 가진 이 가나안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서 그들을 내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태도는 28절에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이 강성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봐서도 가나안보다 더 강해진 놀라운 일들이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들을 내쫓지 않고 그들에게 노역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 가치, 편리를 그들이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들과 동일한 모습을 29절부터 36절까지 보면 계속해서 다른 지파들에서도 반복이 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그들이 가나안보다 강해졌고 그들이 비록 땅을 일부 차지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의 이 정복 전쟁은요, 땅을 뭐 빼앗느냐 빼앗기느냐, 우리가 그들보다 강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싸움도 이와 같은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싸움은 아주 치열하죠. 많은 돈을 버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많은 것을 갖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세상은 이런 싸움들을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분주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싸움. 여러분, 순종에는 적당함이란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한 순종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시는 자리가 분명히 여럿 있을 것입니다. 그 순종의 싸움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승리하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또 우리 삶의 여러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